여러분들은 융프라 지금 농그럼 하러 갑니다. 부산 편을 듣고 계십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서브컬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해보지만 일본 사람이랑 얘기하지 않는 서브컬처 방송 융싱의 유리 프리토킹 라디오 융프라.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융프라 2016년 특별기획 지금 녹음하러 갑니다. 부산 특집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산에 녹음하러 갑니다. 특집이기도 합니다.
위스.
그래서 오늘은 네, 부산 지부장, 융프라 부산 지부장을 맡고 있는 CM님과 함께 사실 부산과 아무래도 상관없는 피규어에 대해서
이걸 리허설이에요.
딱 박수!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 예, 안녕하세요.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의 진행자 융싱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느덧 날씨도 점점 따뜻해져서 봄 기운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3월의 마지막 날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쁜 기간이었는데 뭐 저 외에도 새 학년을 시작하시거나 새로운 출발을 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도 굉장히 바빴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이 음악을 듣고 있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기분도 저는 드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좀 삶이 빠르고 때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부드럽고 맑고 천천히 흘러가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힐링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 50화 시즌2의 50화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그동안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댓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3월 7일날 로아스님께서 팟빵을 통해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마리얼레트리 2권 발매 축하드립니다. 2권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언더테일 주변에서 보고 들으면서 하고 싶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코스프레 수주를 들어간 바람에 여유자금이 없... 점점점 크크크크크 방송을 들으니까 더 하고 싶어지네요. 유유라고 로아스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제 이 방송이 언더테일 관련 방송에 대한 댓글인데요. 언더테일 방송에 참께해주신 오소리님의 마리얼레트리 책 2권 발매를 축하해주시면서 또한 언더테일 게임에 대한 감상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슈꾼님께서 3월 7일 날 인증하고서 마리얼레트리 1권과 2권 책을 이렇게 이미지로 올려주셨습니다. 1, 2권을 구매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팟빵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오소리님을 위해서 제가 이 두 댓글은 오소리님께 직접 링크를 보여드려서 감사하다.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두 분께는 댓글도 감사드리고 오소리님을 대신해서 구매 역시 감사드립니다. 리우야옹님께서 3월 16일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봄이니까 사쿠라를 다시 듣죠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3월이죠. 네, 곧 봄입니다. 뭐 일본 사람들의 정서 기준상으로는 4월이 봄이라는 인식이 좀 더 강하죠. 그쪽은 4월이 새로운 학년이 시작하는 시기이고 봄이 개화하는 상징같이 벚꽃도 개화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보다 3월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데 저희 융프라 시즌2 때 카드캡터 체리 혹은 카드캡터 사쿠라 편 방송을 다시 듣고 계시다라는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옛날 방송도 가끔씩 생각해볼 겸 들어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월 18일날 버터링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아, 융프라 때문에 뇌혁이 재탕하고 왔습니다. 사실 뇌혁이는 결말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저는 이 결말이 작품의 방향성과도 잘 맞으면서도 현실적이기에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키리노를 선택하는 루트에서 코우스케가 한 것은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허나 욕을 먹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 덕분에 뇌혁이를 재탱하셨다고 하니까 리뷰를 한 보람이 있네요. 뭐 결말은 뭐 다들 취향 차이도 있으시고 의견은 여러 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해도 이게 뭐 다른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에 안 들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취향, 생각을 가지고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이어서 로아스님께서 3월 19일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게임을 하지 않았으면 듣지 말라 하셨으나 청개구리는 듣고 말았지요. 후후 라고 여기 청개구리가 여기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타님께서 3월 22일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게임을 하지 않았으나 메타톤과 샌즈와 브리스크와 언다인을 알고 있는 신통력의 언더테일이군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확실히 저도 트위터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동안 트위터에서 굉장히 언더테일 관련 그림이나 썰들이 많이 나왔었죠. 또 이제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BJ나 유튜버 분들도 이 게임을 굉장히 많이 리뷰를 하셨기 때문에 게임을 실제 해보지 않으신 분들 중에도 알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타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월 28일날 일상님께서 오래간만에 댓글을 몰아서 달아주셨습니다. 간만입니다. 한동안 정신없이 바빠 라디오만 듣고 리플을 못 달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유유. 괜찮습니다. 저도 한동안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방송도 거의 못 올리고 다른 분들의 방송 하나도 못 듣고 있습니다. 아, 자랑은 아닌데. 아, 이어서 월간 나노배편은 좋은 특집이네요. 1월호, 2월호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이미 구입한 작품이 몇 권이 있어서 듣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3월호는 점점점 건너뛰고 4월호 기대하겠습니다. 유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나 결말에 대해 말이 많죠. 전 의외로 원작 결말에 뭐 그렇지 하고 덤덤하게 넘겼네요. 네, 여기 게임판에 대해 알고 있던 터라 이미 작가가 원하는 해피엔딩을 썼기 때문에 원작 소설은 노말엔딩이나 배드엔딩 같은 개념으로 썼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게임판에서 작가가 직접 쓴 아야세 루트는 호평이었다고 하죠? 그래요. 아야세가 진 히로인이고 트루엔딩인 거죠. 헥!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뭐 사실 게임은 제가 안 해봐서 제 평가에선 게임은 전혀 고려가 안 돼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싶은 게임 리스트에 들어가 있긴 하죠. 이어서 댓글 일상님께서 달아주셨는데 아이플레이 인터뷰 편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둔 비주얼 노벨만 엔딩 보고 사야지 생각했는데 융프라에서 듣게 됐네요. 국내에서도 다양한 작품들이 출시되고 비주얼 노벨 장르가 좀 더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아이플레이 관계자님 다음 작도 기대할게요. 생각난 김에 좀 더 말해보자면 요즘 비주얼 노벨 게임이 많이 나오는데 퀄리티가 낮은 작품들이 많더랍니다. 누가 봐도 싸고 빠르게 만들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야겠다는 작품들이요. 아직 아타리 쇼크 정도까지 언급할 정도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질이 엄청 낮아지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이런 때 좋은 작품 좋은 가격에 팔아주시는 아이플레이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중간에 엘프사 이야기가 나온 게 참 아쉽네요. 엘프사 폐업 점점점 이렇게 댓글 달으셨는데 사실 엘프사 상황이 안 좋았던 건 아이플레이 회사 인터뷰하고 있었던 시점에도 굉장히 좀 유명한 상황이었죠. 엘프 자체의 공식 사이트의 모양이 제정신도 아니었고 뭐 회사도 좀 그 회사 내부 인원이 막 다 나가서 개발 인원이 없다더라 라는 소문을 좀 공공연했거든요. 저같이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도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만큼 뭐 그렇습니다. 아이플레이 편도 재밌게 들었다니까 감사드립니다. 또 이어서 해외 직구 안내서 편은 사실 잘 와닿지 않았네요. 해외 직구는 딱 두 번 해봤는데 그나마도 미국 아마존에서 원서를 구매했던 거라 요즘은 그냥 국내 커뮤니티에서 원하는 책이 중고 판매로 뜨면 구매하고 있습니다. 굿즈는 잘 안 모으기도 하고 점점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는 원서책은 안 사는 편이고 제가 일본어 능력이 안 돼서 사실 굿즈도 일본 여행을 갔을 때 기념으로 좀 많이 한 번에 사긴 했지만 실제 저도 해외 직구를 해본 경험은 예전에 게임을 하나 샀던 거 예, 제가 방송에도 언급했었죠. 플라네타리안이라는 게임이랑 뭐 이제 드라마 CD나 이런 걸 좀 모아서 한 번 사본 경험이 전부고 저도 해외 직구를 아직까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해외 직구를 해본 분의 그런 걸 배우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알아가는 느낌으로 리뷰를 진행했던 거라 듣는 내내 저도 새로웠는데 세상 살이 혹시 모르잖아요. 또 언제 해외 직구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획했던 거였는데 뭐 그냥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느낌으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상님께서 마지막으로 언더테일 편 이미 플레이한 게임이라 즐겁게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게임인데 융식님은 플레이해보지 못한 채로 내탈을 당하셨다니 아쉽네요. 저는 다행히 불살루트가 존재한다 라는 내탈만 당하고 게임을 해서 90% 정도는 순수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불살루트만 플레이하고 초기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하. 오소리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약한 유저가 바로 접니다. 제가 그랬어요. 유유. 최근에야 위키 검색이랑 플레이 영상을 보고 몰살루트에 대해 모두 알게 됐지만 역시 플레이는 하지 않게 되네요. 하드를 갈아 끼우지 않는 이상 언더테일을 지우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하하하. 몰아서 쓰니 리플이 길어졌네요. 다음 방송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연속적으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언더테일은 뭐 저도 내탈을 좀 당했다고 했는데 그 오소리님이 저한테 이 언더테일을 영업하셨거든요. 그냥 영업하는 과정에서의 내타였지 사실 그 막 그렇게 엄청 내타는 안 당했어요. 뭐 좀 제사의 벽 정도 듣고 뭐 응? 그 정도 좀 들었죠 뭐. 네 뭐 사실 게임은 저도 그 내타 당하고 바로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당하진 않았고요. 대신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요소를 다 즐기지는 못하고 방송 자체를 좀 임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좀 오소리님이나 루벤크님이 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몰아서 리플을 써서 길어졌지만 이렇게 몰아서 리플을 써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댓글을 읽고 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오프닝 음악 듣고 메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 융프라는 서브컬처 모바일 플랫폼 비주얼 노벨 게임에서 테일즈샵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팟빵이나 아이튠즈 팟캐스트와 같은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RSS 피드 주소를 통해서 편리하게 들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또한 해당 방송을 들으시는 곳 게시판 댓글란에 혹은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이메일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드백 받고 있으니까요. 피드백 보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의견이 융프라 방송 제작에 더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0화 일전에 아이플레이 편 때 제가 부산에 가서 녹음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만 녹음을 하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차차 올려야지 하고서 밀어놓고 있었던 방송이 이제서야 올라가게 됐는데, 부산에 계신 CM님과 그리고 저와 함께 서울에서 내려온 리님과 함께 두 편의 팟캐스트 리뷰를 해봤었는데, 그 리뷰 중에 첫 번째 피규어 리뷰 편입니다. 그러면 오프닝 음악 하나 듣고 본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프닝 곡은 크라이시스님께서 트위터를 통해서 신청해주신 곡 창궁의 파프너 1기 오프닝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 테일즈샵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프닝 하지 말아요.
지금 저걸 준비한 거라고 합니다.
아닌데요.
제가 원래 긴장하거나 뭔가 버벅거리면 부드럽고 밝게 나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충분히 날뛸 것 같은 게스트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손석기 뺨 77번 치는 정직하고 진중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게스트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게스트는 부산 융프라 부산 지부장을 맡고 계신 CM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부장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부장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22년 넘게 부산 살면서 부산 토박이 말투를 가지고 있는 부산 사람이지만은 최대한 부산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CM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혀 부산말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
네, 그러면 다음은 제 방송에 네, 젠카인 러브라이브 편에 출연해 주셨던 분이기도 하죠. 이번에 부산 원정에 함께 뜻을 함께하고 참여해 주신 릴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릴님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알바 빵꾸 내고 부산 내려왔어요. 지금 술 먹어서 제정신이 아닌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걸 언급하면 안 되지.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설마. 네. 근데 제가 변명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은 결코 술 한 캔 때문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문제다.
아니에요.
안 먹었어도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제 러브라이브 표면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게 원래 그런 건 아니라고.
아, 원래 그런 건 아니지. 하지만 지각한 건 알고 있지.
그때는 사실 난리칠 만한 구석이 없었죠. 사람도 워낙 많았고.
맞아요.
그래서
너무 각 잡혀서 시작했단 말이야, 거기.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부산 특집이라고 하지만 부산이랑 상관 있는 주제들은 다 아니에요. 하지만 부산에 계신 사람과 만나서 덕질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무려 녹음을 하러 부산까지 왔어요.
감사합니다.
미친 것 같아요. 무슨 구경을 누리자고 지금 부산까지 녹음을 하러 스튜디오보다 왕복 차례가 더 들어요. CM님과 리님과 함께 서브컬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키!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로 주제는 지금 녹음하러 갑니다. 이름을 빌려서 지금 만지러 갑니다. 피규어 편입니다.
예, 엣지.
참고로 지금 만지러 갑니다라는 얘기가 되게 유명하죠? 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패러디로 아주 유명한 네. 멘트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갖다 붙였어요. 사실 피규어는 만지는 물건은 아닌데.
그렇죠. 보는 물건이죠. 찍는 물건이고.
사실 피규어 만져봤자 딱딱하고 뭐. 왜 만지겠어요?
아, 아니 모종의 피규어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래서 피규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CM님을 모셔서 네. 아니지 우리가 찾아와서
네 감사합니다.
피규어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심도 깊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깊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영역으로 후카이 할 거예요.
뭐 그쪽으로 개인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로 나오잖아요. 딱딱한 거 왜 만지냐니까 딱딱하지 않은 물건도 있다. 바로 깊게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 집에 그런 게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아 좋다이다.
그런 게 있다는 기사는 봤어요.
얼마나 네. 깊습니까? 네. 나스키 놓고도 맨날 아니요. 워낙 깊게 글을 쓰다 보니까 원래 이런데 근데 얘들은 예외야. 항상 다 예외만 얘기하잖아요. 이미 글 스타일이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네. CM님도 깊기 때문에 일단 예외부터 얘기할 줄 아는 남자. 아. 원래 보통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예외도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일단 시작부터 예외부터 말하는 남자. 네.
후타이 오토코.
그렇습니다. 자, 후타이 오토코 CM님 피규어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아, 피규어.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뭐 집에서 산더미처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의를 내려드리자면 역시 그거죠. 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그 외 기타 등등 상상의 캐릭터라든지 혹은 실제로 있는 배우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조형물로 만든 것 그게 전부 다 피규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사실 그렇게 치자면 고대 어떤 예술품 석고상 이런 거나 별 차이는 없긴 한데 이제 좀 더 요즘 같은
사회에 그건 1대1 맞춰서 스케일이니까
뭐 그렇기도 하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스케일이죠 역시. 좀 더 현대인의 상황에 맞게 좀 더 작고 간편하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피규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CM님한테 피규어란 정의가 뭡니까?
저한테 피규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술품으로서가 아닌 개인의 취미 활동에 맞춰서 네 그렇죠 일명 덕질 피규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역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정말 다이스키한 아내분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을 보고 덕질 피규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저도 그렇게 많은 아내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삶의 활력소를
아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나네요. 왜 맨날 나의 남자친구 나의 여자친구는 모니터 안에 있다 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니터 안에서 꺼내게 해줄 수 있는 그렇죠. 새로운 신기인거든요.
한 발짝 더 나가서
모니터 안에 있는 나의 오토코 나의 아나타를 잠시 동안 현실로 승천시킬 수 있게 해주는
그렇죠. 네.
시작부터 아주 훌륭합니다. 위태롭습니다. 계시는 길지 알 수 없는데
역대 최강 수위이고
아 그래도 꽤나 자제했는데 말이지
자제했다고 해도 여기서 다 했는데 뭐
그러니까 추상적인 표현으로 할 말은 네. 다 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뭐 직접적인 단어는 잘 안 쓰고 있고
이거 낮에 방송하는 거 맞죠? 밤방송이면 조심할 필요 없는데 낮에 하는 거면은
팟캐스트에 낮방이랑 밤방이 어디 있어요?
아 그러면 밤에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밤에 하고 있으니까 이건 밤방송이야.
밤에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어린이들 들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피규어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보고 피규어를 사랑하는 CM님의 피규어 덕심에 대해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규어. 피규어가 사실 종류도 많고 네. 피규어가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다 피규어라고 하는데 원리를 알 수 없는 형태가 그렇죠?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피규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분을 짓고 실제로 유명한 메이커가 뭐가 있는가? 마치 삼성의 스마트폰은 갤럭시가 있고 아이폰이라는 게 있고 애플에는 네.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분류 기준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피규어 자체를 분류한다면?
분류 기준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피규어의 그런 거잖아요. 분류를 한다고 하면 역시 그래도 개인이 아 사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가치 중에 하나가 역시 크기죠. 네. 원래 캐릭터와 어느 정도 비율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케일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근데 사실 이 피규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대부분 가상의 캐릭터를 이제 실제 조형물로 만드는 거니까 약간 제작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크기라든지 이런 걸로 나누고 하는 것도 사실 어리석은 짓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대중에서 조금 유명하고 판매도 잘 되는 걸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일 유명한 거라 넨도로이드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역시 넨도로이드 죠 그렇죠?
그쵸. 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스케일로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실제로 뭐 7:1, 뭐 12:1 비율을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가끔씩 정말 똥빠른 1:1 비율 스케일 나오기도 하죠.
며칠 전에 용식님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뭐 그때 그동안 계속 있잖아요. 실제로 네. 뭐 전시용으로도 많이 나오는 그렇죠? 그런 건 뭐 특히 마블 쪽 가면 뭐 이렇게 배트맨이나 뭐 이렇게 슈퍼맨이나 마블이 아니지구나 이건
DC죠 DC. 어 끝날 뻔했네.
마블의 저기 아이언맨들이 아이언맨 있는데
여기서 핵전쟁이 시작될 뻔했네요.
그런 형으로 같은 경우에는 뭐 전시 차원의 목적으로 일대 피규어들이 제법 있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크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그 비율 문제, 그러니까 원래 캐릭터랑 완벽하게 비슷한 인간 형태의 비율로 가느냐도 그렇죠. 있지만 그냥 SD 캐릭터화 시켜버리느냐, 네. 그러니까 데포르메 한다라고 그렇죠. 표현할 수 있죠. 데포르메 하느냐를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냥 그 캐릭터의 조형이 뭐냐로 해서 실제로 피규어샵 가면은 아미아미에서도 그런 식으로 구분하던데 미소녀 캐릭터 아, 피규어,
그렇죠.
미소주라고
미소주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소년 만화 주인공 뭐 이렇게 작품명을 기준으로 나눈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종류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종류 나누는 방식은 워낙 그냥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렇게 숙지해야 될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보는 작품이 뭐에 속하는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죠. 그냥 그렇죠. 내가 뭐가 궁금하다 그러면 아 이거는 뭐 히어로니까 히어로물 뭐 이런 식으로 미국 작품이니까 미국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만 있으면 되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넨드로이드가 브랜드
그렇죠 브랜드 명 중에 네, 구스마일
나온 건데 이렇게 네. 하나씩 하나씩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넨드로이드라고 융식님이 말하셨는데 사실 정확한 표기 그리고 읽는 방법은 넨도로이드예요. 사실
도로
네, 네. 넨도로이드라는 두 말의 합성어거든요. 넨도는 이제 일본 말로 점토라는 말이에요. 이게 로이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라든지 뭔가 사람이랑 관계된 그런 형태를 말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뭐
사실 그렇다고 직역하면 그 차륵 인형이
차륵 인형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뭐 실제로 그걸 차륵으로 만들었단 말은 아니고요. 당연하게 이것도 PVC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소재긴 한데 어쨌든 넨도로이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과장되게 데포름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귀엽고 깜찍하게 생긴 SD 캐릭터로 나오는 피규어가 특징이죠.
미쿠다요.
그렇죠. 유명한 거 있죠.
네, 뭐 그렇죠. 그 보통 비율이 거의 1:1보다 살짝 부족한? 그러니까 머리 큰 거
그렇죠. 예, 예, 이거는 머리가 더 커요.
더 큰 것도 예, 있고 예. 거의 사실상 1:1 비율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그렇죠? 없는 그런 피규어고
그걸 몇 개 사면 이제 여기 그 뭐야 지지대가 등에 달려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면 그렇죠. 머리가 밑에가 있고
그것도 얘기가 되는 게 이렇게 머리가 큰 걸 도대체 피규어가 어떻게 지탱이 되냐
그렇죠.
얘는 절대 자기 발 자기 몸뚱아리 사지를 자기 힘으로 지탱할 수가 없는 그렇죠. 조형이기 때문에 자연하게도 네. 자신의 등에다가
이제 꼬챙이를 네. 꽂아놓고
투명한 스틱을 꽂아놓아서 그렇죠. 지지를 받고 있죠. 덕분에 약간 기행도 가능한 게 공중에 띄울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진격의 거인에 나온 캐릭터들 시리즈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 이제
하늘을 나는 장면이
네, 맞아요. 있습니다. 실제로 그 뭐라고 하죠? 아, 진격에 나온 진격
글쎄요. 아. 제가 그다지 관심 있는 작품이
아니라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입체기동자 입체기동 그렇죠. 그 입체기동 연출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거기 들어가 있는 봉도 좀 긴 편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뭐, 그렇죠. 그렇고 네. 또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창기에는 정립이 좀 안 돼 있었을 때 그 모델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그 포맷이 형식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파츠 교환이 가능한 형식으로
발전했죠.
아 피그마가 아니고 넨도로이드들.
그렇죠. 넨도로이드 탭스초 자 파피그마 아니에요?
예예. 예.
어, 네. 아 넨도로이드도 이제 파츠 교환이 가능한 건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장난 삼아.
그렇죠. 전혀 안 어울리는 캐릭터끼리 얼굴을 이제
예. 또 새로운 제3의 창출을 하기도 하고.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작품 중에 재밌는 일화가 이제 전이절창 심포기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제
애니야도 했죠.
그렇죠. 네. 이제 애니 내용은 대충 뭐 노래로 세상을 구한다라는 뭐 흔히 있는 그런 스토리긴 한데 이제 거기 나오는 카자나리 츠바사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뭐 성우 미즈키 나나시가 담당한 캐릭터긴 한데 그 캐릭터가 이제 넨도로이드로 이제 발매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얼굴 파츠가 눈이랑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정말 레어한 파츠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전이절창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작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넨도로이드 제품 같은 경우에 그 레어한 얼굴 때문에 정말 많이 판매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 어디가 딴 데서 써먹어봐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뭐 호무라라든지 조금 시리어스한 작품 캐릭터들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죠.
하긴 뭐 자주 교환되는 파츠 중에 그 눈 이렇게 위로 쳐뜨고 혀 뭐라고 하지 그걸?
전 잘 모르겠네요.
아 그걸 설마 아해가 오라고?
아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아 그걸 아해가 오라고요?
뭐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뭐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뭐 근데 제가 알기로 넨도로이드에 뭐 아해가 오 파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가라고는 보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확실히.
아, 그러니까 눈 이렇게 크게 뜨고 네. 위하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혀 에 하려는 게 있거든요. 딱 네. 그러니까 약간 코믹하게 에 하는 그런 아~ 뭔가 개그 만화 같은 느낌이
있지.
네. 그러니까 그런 파츠가 있어갖고 그렇게 돌렸으니까 뭐 그냥 엉뚱 맞은 애들이 다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뭐 멍청한 표정 이렇게 할 수 있고.
맞아요.
대표적으로 또 마키가 부끄러워하는 그 홍조 파츠가 네. 있는데 그거 이제 딴 데다 갖다 붙이면 다
듣는다. 아, 맞아. 뭐해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네. 저 넨도로이드 그런 점을 볼 때 역시 장점이 그렇죠.
장난감 같은 느낌.
맞아요.
네. 가지고 놀.
뭔가 사고 한번 사진 찍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 그런 브랜드죠. 좀 더 뭔가 즐길 거리가 있는.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원래 넨도로이드가 유명한 격언 중에 넨도로이드는 하나도 안 살 수는 있지만 네. 하나만 사는 경우는 없다라더라 이런 무심시한 말인데
그렇죠. 혹은 넨도로이드는 친구를 불러온다라는
증식한다.
증식한다. 그렇죠. 그 놈의 파츠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그리고 가격도 사실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사는데 부담감이 없거든요.
그렇죠. 일본 내에서는 보통 특별하게 엄청난 뭔가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기본 가격이 한 3,500엔?
그렇죠.
3,500엔 내외로 형성되기 때문에
맞아요.
피규어 중에는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하죠.
그렇죠. 거기다 보관도 간단하고
크기가 작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 틀이 딱 강해져 있다니까 상자도 항상 균일한 크기
맞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넨도로이드 하다 보면 생각되는 게 그 놈의 레고 같은 모가지 목 부분.
아, 그렇죠.
잘 고장나더라.
그렇죠. 관절 부분. 사실, 이거는 목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지에 다 해당되는 말이긴 한데요.
네. 특히 목을 많이 빼는 네? 게 있어요.
맞아. 네.
저는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이 원래 몸과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면 머리와, 그러니까 그 목 부분이 원래 머리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목 관절 부분이, 예, 네, 그렇죠.
네, 목 관절 부분이 네. 머리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몸통이랑 연결시키고 뽑았더니 네. 이게 몸에 붙은 거예요. 이던 게 아래에 붙고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고. 네. 이걸 제가 아무리 힘을 줘도 빼고 워낙 조그만하니까
그렇죠.
잡기가 힘드니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아 어떡하지? 네. 이건 동시에 머리도 못 쓰고 몸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뭐지? 매우 낭패인데 그런 네. 경우도 많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고장난 부분적으로 고장나는 경우도 좀 많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제가 함대 컬렉션 칸코레라는 작품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그쪽에 관련된 넨도로이드 피규어가 정말 많거든요.
네.
이제 그쪽에서 사보면 다
제가 지금까지 산 거 다 해당되는 건데 팔이 맨날 혼자 빠져요 진짜. 항상 얘들은 뭔가 무기를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무기를 들고 뭔가 이렇게 딱 자세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무기와 함께 팔이 떨어져 있어요. 뭐지 이 전쟁을 실제로 묘사하는 것 같은 이런 리얼한 그건 뭐지 하는 기분이 들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쵸. 뭐 그러니까 비교적 잘 만드는 회사에서 공장 찍어내듯이 잘 만들긴 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묘한 아쉬운 부분은 없을 수가 없어서
맞아요, 맞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넨드로이드가 그 귀여움을 속에 감춰진 다크함 유명한 피규어 시리즈라고 거의 검은 닌텐도급이다 말을 할 수 있는데 몇몇 그 피규어 캐릭터들을 보면 왜 하필이면 이 장면을 표현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꽃피는 이어라 우리나라에서 꽃피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네. 그 작품을 좋아하는데 그 작품 보면 좋아요. 여자 주인공이 작중에 등장하는 에로 소설 작가한테 귀관무기를 당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소설을 써야 되니까 소재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쵸. 잠깐만 묶여달라 해갖고 자연적으로 오해당하기 딱 좋은 상황을 맞아요. 일부러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그냥 작중에 한 3원가 4원가 완전 졸라 초반에 나갔고
짤막하게 한번 나오고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네. 심지어 그 작가는 거의 애니메이션에서 존재감도 거의 없는
그쵸.
전형적인 단편의 에피소드예요. 근데 그게 넨드로이드의 구현이 돼 있어요.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여
모두의 기대라니요. 나는 아무래도 티그도 안 했는데 내가 그래서 처음에 넨드로이드를 살려고 네. 그러니까 넨드로이드 사는 게 아니라 피규어를 살려고 네. 이제 꽃피는 1화 관련 피규어를 이렇게 쫙 살펴보고 있는데 네. 와 넨드로이드가 참 귀엽게 나왔네 하고 딱 그 기본 원판 네. 원판 딱 보고 네 하고 파츠를 딱 봤는데
뭔가 빨간 줄이
심지어 좀 많이 꺾여 있어요.
아
많아요. 그러니까 줄이 그냥 어설프게 네. 그냥 묶인 게 아니라 많이
쓸데없이 퀄리티를 높게
이게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대충 네. 뭘 말하는지 알 건데 네,
그렇죠.
이건 저 PA 오스가 그동안 그런 걸 전혀 안 하던
그렇죠. 네.
심지어 그 이후로도 거의 서비스 씬이 없는 걸로 네. 유명한데 무슨 생각으로 이걸 했을까. 그래 애니메이션이야 그렇다 쳐. 근데 이 회사는 무슨 생각으로 이 장면을 재현했을까 생각한 것도 있고
모두의 기대에 부응했대잖아요.
이거는 여기 CM님 혼자 생각입니다.
네.
또 특이한 렌드로이드 있어요? 생각나는 거?
특이한 렌드로이드요?
네.
특이한 렌드로이드는 데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준비해온 렌드로이드가 실제로 여기 눈앞에 있죠.
네. 아무 의미 없지만 팟캐스트에서
네. 듣고 계시는 분들은 뭐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직접 제품을 들고 와서 설명을 해드리고
하지만 자기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뜯어도 안 되고
제가 사긴 산 거예요.
네. 아니 너 나중에 지금은... 돈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하죠.
자기 것도 아니고
아 어쨌든
자기 걸 갖고 오라고 했더니 자기 거는 아깝다고
어쨌든
자기 거 들고 오면 그거 설치 열심히 맛있게 멋있게 잘 설치해 놓은 거 아깝다고 안 들고
자 어쨌든 제가 요번에 들고 온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희 릴리님 혹시 홈쇼핑 갔잖아요 방금? 아, 제가 들고 온 상품을 네, 소개시켜드리면
이 제품은 정말 훌륭합니다. 자 넨드로이드 특징하면 역시 이제 이 세 글자 숫자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품번이죠. 제가 오늘 들고 온 품번은 542번 넨드로이드 작품.
점점 방송이 피규어 리뷰가 아니라 CM님 개인 소장 피규어 자랑 경연이 되고 있네요.
이른바 로리 캐릭터고요. 네. 정말 일부 신사분들께서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
재방송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쯤 되면 눈치채셨죠? 네.
아니 애초에 피규어 편에서 특정 피규어 캐릭터랍시고 캐릭터 소개하고 작품 소개하는 시점에서 편집각이에요.
편집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 융프라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뭔지도 모르게 편집이 당한 내용이 있을 테지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아 이거 미리 얘기하고 가는구나.
네, 이야기 진행하도록 해서 뭐 넨드로이드가 그런 작품이죠. 뭐 더 얘기해 볼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뭐 특이한 거라면 옛날에 미쿠 인형 그러니까 행사 인형 복장 중에 괴기스럽게 만든 미쿠의 행사 복장이 넷상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끌어서
맞아요.
미쿠다요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재생산 피규어가 만들어졌죠.
맞아요. 그거 의도적으로 괴기한 게 아니었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행사복이다 보니까 비율이 좀 안 맞은 건데 그냥
얼굴 조형도 그렇고. 네. 네.
근데 이게 컬트적인 인기를 끌면서 다시 이게 재생산된 거고. 뭐 의외로 저희가 일본 애니만 주로 열심히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긴 하지만 아까 말했던 뭐. DC의 배트맨이라든가 마블의 아이언맨, 아이언맨 같은 캐릭터도 실제로 넷로이드가 있고
네, 맞아요.
실제 인물 중에 하나인 뭐 아까 뭐 잠깐 나왔던 성우
미즈키 나나시
네 미즈키 나나시 같은 실제 인물에 대한 넷로이드도 네. 존재하죠.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중적인 애초에 피규어 자체가 대중적인 거라고 하면 미묘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폭넓게 널리 사랑받고 대중성 있게 가장 피규어로서 많이 팔리는 작품이 넷로이드가 아닐까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얘기 천천히 해보도록 하죠. 대표적인 넷로이드가 아닌 피규어 브랜드 특히 그 형태까지 특징할 수 있는 작품 뭐가 있을까요?
저 넷로이드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약간 좀 더 현실성을 따라간 브랜드가 있죠.
그렇죠. 아까는 파츠 교환하는 장난감이었다면 이번엔 부채 관절 장난감인.
아 그렇죠. 네.
바로 또다시 구스마일 컴퍼니의 피그마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괜히 구스마일이 거대 기업이 아니구나 피규어 쪽에서 악명이 괜히 높은 게 아니구나 느낄 수가 있는데.
난 악명이야.
그런 조형사 기존의 그런 부채 관절 조형사가. 이제 구스마일 쪽 회사에 들어서면서 자신이 직접 브랜딩을 한 그런 부채관절 관련 피규어가 바로 피그마라고 해요.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좀 굉장히 퀄리티가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그렇죠. 퀄리티가 좋은 부채관절 인형 그런 시리즈를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한 게 피그마였죠.
네.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헷갈리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융신께서도 부채관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건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말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이제 뭐 국내에서는 아직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지만 이제 일본 국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부채관절이라고 하면은 아예 피규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구체관절 인형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다만 단어적으로 구체관절 인형이라고 했을 때 네. 얘가 예외는 아닐 뿐이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하도 뭐 다 사실 다 상관없는데 하도 가격 차이가 너무나도 심하다 보니까 거의 10배 넘게 차이가 나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명시를 하자라는 이름으로 정말 좋은 이름으로 피그마가 이제 등극되게 된 거죠. 그래서 피규어긴 한데 이렇게 고유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관절을 갖고 있는 제품을 보고 이제 피그마라고 이름을 짓게 됐죠. 물론
그렇죠?
네, 물론 이 회사가 가장 대박을 쳤고 제품도 많고 판매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뭐 대부분 이제 이런 유를 가지고 피그마라고 부르게 됐죠.
그렇죠. 마치 그냥 상징적인 단어를 그냥 그 단어 자체 정의로 쓰는 거랑 맞아요. 비슷한 거죠. 뭐 그렇게 말을 해볼 수 있고 뭐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했듯이 움직이게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액션 피규어죠.
얘도 등에다가 잔인하게 플라스틱을 꽂았죠.
그렇죠. 몇몇 제품들을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네.
사실 얘는 뭐 비율이 안 맞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네, 맞아요.
좀 여리여리하기도 하고 자세를 그렇지. 잡게 하는 연출을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집에서 갖고 있는 유일한 피그마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피그마를 그렇게 사랑하진 않아서 피그마를 아직 피규어를 잘 모를 때 한번 샀었던 하츠네 미쿠의 캐릭터 블랙록슈터 피규어를 갖고 있는데요. 네. 또 피그마 하면 또 블랙록슈터 관련 제품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사기는 했었는데 이제 뭐 솔직히 평을 내려보자면은 괜찮아요. 정말 그때 당시에 나왔던 퀄리티에서 다른 회사가 따라갈 수 없는 퀄리티가 나오긴 해요. 맞아요. 근데 약간 세세하게 봤을 때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역시 우리가 이런 거는 액션을 얼마나 리얼하게 잡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이 피그마라는 제품의 관건이긴 했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모로 표현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움직임의 자유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금 조형을 바꾼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조금 피그마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팔목이나 다리 같은데 그렇게 동글동글한 그 관절 표현이 있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되게 어색해져 있는 작품들이 몇 개 있어요.
특히 살색이면
그렇죠. 네, 그래서 맨다리라든가 맨팔 같은 거 드러나는 작품들은 그렇죠. 대본에 그 티가 좀 나고 그래서 차라리 옷을 좀 치렁치렁하게 입는 애들이 저는 경험상 뭐 피그마가 꽤 괜찮다. 네. 경험상 그리고 뭔가 현대적인 얇은 그런 옷보다는 뭔가 되게 나풀나풀하고 뭔가 그렇죠. 다른 이국적인 형식의 옷일수록 그렇죠. 그런 구체관절 같은 거에 위화감이 적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아니면 아싸리 옷이 엄청 펑퍼짐해서 아예
드러나지 않고
아예 그러니까 내부 관절이 네. 가려버리는 옷의 그렇죠. 개념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센고쿠 나데코 피규어 피그마가 있거든요. 네. 물론 얘는 완벽하게 가리진 않지만 네. 바케모노가사리 시리즈 내에서 보면 내내 그 코트를
그렇죠.
코트를 이렇게 자켓에 항상 어깨에 걸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켓을 걸치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그 관절을 가려요. 그리고 바지도 항상 그 크고 폭이 큰 거다 보니까
청바지 그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관절의 미화감도 좀 덜하고 그래서 괜찮아서 산 것도 있고 사실은 그 센고쿠 나데코가 계단을 내려가는 그 장면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샀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는 항상 공중에 떠 있죠.
그죠? 또 넨도로이드랑은 조금 다르게 좀 더 액션의 표현의 폭이 넓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은.
그렇죠. 그러니까 파츠 교환도 사실 그렇게 할 만한 게 아니고.
와, 맞아요.
된다고는 하는데 딱히 그렇다고 할 건 또 아니고. 이쪽은 액션성을 가미한 것이고 그렇죠. 아까 넨도로이드는 파츠 교환을 통한 뭔가 이렇게 표현 장난감 같은 놀이를 할 수 있다.
네. 뭔가 이렇게 두 세대 해놓고서는 그 꽁트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맞아, 그런 거 실제로도 넨도로이드로 막 가끔 뭐 루모의 미나 뭐 이런 데다가 보면 네. 막 피규어나 넨도로이드 케이크 피규어 두 개 들고 와서 짠한 거 그거 그런 걸 보면 보면서 찍는 것도 시간이 나요.
맞아. 그거 따지면 스톱 모션인데 한 장 한 장 찍는 데가 얼마나 걸리겠어.
그런 것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피그마 관련해서는 뭐 유명한 게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뭐 있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랙록스터
그렇죠. 블랙록스터는 정말 아, 또 아직도 또 나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예, 미쿠만이 아니라 블랙록스터 그 작품의
자체 브랜드로
예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그렇게 따지면 미쿠는 피그마만 또 나와가 아니라 그냥 모든 피규어 업계에서
그러니까.
또 나와
그만 좀 나와
하나만 나오는데 왜 2015년 그 2016년 미쿠 또 나올 건데 스노우 미쿠
미키 미쿠 네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냥 따로 분류를 해도 돼요. 그냥 아, 피규어 주제로 얘기할 때 가장 피규어로서 유명한 캐릭터 했을 때 미쿠는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따로 분류해도 될 정도고 뭐 대표적인 거는 또 소니코도 유명하죠. 아, 작품 따위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피규어로만 유명하죠.
왜?
그리고 심지어 작품은 B급인데 쓸데없이 피규어만 고퀄인 것도 있고
맞아요.
뭐 그런 식의 몇몇 바리에이션이 샤이닝 하신 우리 토니 씨가
물론 그건 이 회사랑은 조금
상관이 없고
피그마 얘기가 아니긴 하지.
네.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 네. 사실 이렇게 구스마가 자기 각 피규어마다 이름을 딱딱딱 정해놓지만 대부분에는 그렇게까지 이름을 안 정해놓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냥 그 회사 자체가 브랜드인 게 더 보통인데
그렇죠.
다른 곳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방금 말한 넨도로이드나 피그마니까 생각난 것 중에는 이것도 되게 자잘자잘한 바리에이션인데 뭔가 네. 미니츄라고 해가지고
아, 네. 맞아, 맞아,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그치, 그치. 더 조그만한 봉을 등에 꽂아가지고 더 조그만한 원반 위에 세워놓은 네. SD형 캐릭터들 피규어가 있어요.
맞아요. 눈도 이제 좀 더 그 특유의 그냥 단색으로 색칠해가지고
네. 뭐 몇몇 애들은 그냥 완전 만화적 데포르메를 사용한 눈들을 갖고 있고 막 이렇게 뭐 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우리 그 이모티콘으로 쓰는 네. 그 화살표 같은
과로.
거 바로 네. 그 찡그리는 표정하거나 뭐 신데마스에서는 그 키라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눈을 이렇게 버글버글한 네. 그거죠. 뭐 이런 걸 사용하고 그 미니츄는 또 특징이 랜덤 박스다. 네. 절대 하나만 살 수 없다.
그렇죠. 아니면 하나만 나오는데 그게 끼워 팔기일 거야.
그래서 국내에서도 살라고 하면 맞아요. 이게 아홉 개 세트 뭐 이런 식이면 대표적으로 뭐 아까도 뭐 뮤즈 얘기했고 뭐 러브라이브 아이돌 마스터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작품들도 보면 항상 바리에이션을 여러 개 만들어놔요. 네, 한 대여섯 개 만들어놓고 한 세트를 다 사면 다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건 차라리 양심이에요. 네. 그건 차라리 양심인데
한 개씩
내가 하나만 살라면 임의로 하나를 골랐는데 안 나와요. 아, 랜덤 박스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몇몇 그런 피규어 소매업자들은 자기가 먼저 개봉을 한 다음에 프리미엄을 한 1.5배씩 얹어갖고 팔죠. 그런 방식으로 파는 시리즈가 있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다른 브랜드를 얘기해볼게요. 뭐 CM님 다른 피규어 브랜드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절대 믿어 의심치 않는 브랜드가 있죠. 네, 네, 바로 알터라는 회사입니다.
네, ALTER인가요?
TER요.
TER인가요? 네. 알터.
네,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영어 알터인데요. 전부 대문자로 써가지고 알터입니다. 네.
알터는 어떤 회사인가요?
알터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죠. 퀄리티의 극상. 네, 정말 퀄리티 하나로 먹고 사는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막 좋게 잘 만드는 회사.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넨도로이드도 그렇고 휘그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긴 한데 솔직히 이 회사는 그런 단점들을 모두 보완할 수 있을 만큼 퀄리티로 모든 걸 먹고 갈 정도로 정말 대단한 퀄리티를 뽑아내는 회사입니다.
뭐 그야말로 작품성으로 승부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뭐 특징, 뭐 파츠를 변할 수 있다, 분자리 네. 있다 이런 게 중요한
네.
게 아니에요. 그래.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 작품은 웬만하면은 자 한 개로 그냥 완결되는 작품을 내죠. 네. 이것도 사실 조금 이제 연도마다 컨셉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초창기도 아니구나. 한 2013년. 그때만 해도 이제 알터가 또 유명한 걸로는 박스 크기가 큰 게 있었어요. 박스 크기가 정말 원 피규어의 크기가 있다면 박스 크기는 그거의 최소 3배는 정도 되는 크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딱 보면 아니 저런 걸 어떻게 사 하고 딱 가격표를 봤더니 생각보다 싸네 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회사였죠.
그렇죠. 네. 에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취소 보장이
그렇죠.
들어가 있으니까
네, 취소 보장. 네. 지금은 조금 이제 피규어 본체 자체에 힘을 쏟았다면 옛날에는 그 추가 파츠, 그러니까 교환할 수 있는 파츠가 아니라 그 옆에 세울 수 있는 부속 파츠에 정말 힘을 쏟는 회사였거든요.
바닥이라던가.
네, 바닥이라든지.
벽이라던가.
혹은, 네, 혹은 뭐 거기 나오는 캐릭터가 썼던 무기라든가 이런 거에 정말 열정을 많이 쏟았던 회사죠. 네. 제일 유명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옛날에 TV로도 방영을 했고 소설의 굴기로 정말 유명한 경계선상의 호라이즌 시리즈가 있죠. 네. 경계선상의 호라이즌에 이제 등장했던 카즈노라는 캐릭터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캐릭터는 진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피규어 중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사이즈가 커요. 박스가. 이제 그 캐릭터가 작중에 등장하는 무기를 재현하기 위해서 무기가 아주 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박스 안에 보관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박스가 커진 게 바로 그 제품인데요. 네, 제가 그거를 일본을 가서 직접 사서 손으로 들고 왔다는 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들고 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네. 요만한 걸.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한 손에 이렇게 딱 들고 네. 네, 귀국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자 찍어주고, 네. 이걸 그대로 든 상태에서, 인천국제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그대로, 이거는 트렁크에 넣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아저씨한테,
아니요!
절대 넣을 수 없습니다. 라고, 엄청 진지하고 단호한 네. 목소리로 거절한 다음에, 이걸 끌어안고, 네. 리무진 버스 좌석에 앉아서, 이 상태로 5시간, 6시간 동안 오셨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충분히 상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네. 네. 네, 또 뭐 그때는 그랬고요. 2013년 당시에 이제 나왔던 피규어들은 대부분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더 피규어 개체 단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추세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제가 산 제품으로는 니세코이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키사라기 치토게.
치토게?
아, 네, 키리사키 치토게. 죄송합니다. 키리사키 치토게라는 캐릭터의 알터사 제품을 산대요.
기사라기는 치하야지.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크,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치토게도 정말 예상대로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지나간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게 한 작년 여름인가 가을인가 출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트위터에 정말 엄청난 사진이 뜨고야 말았죠. 어떤 용자분께서 피규어에 이제 입고 있는 옷을 파츠를 녹여서 그걸 벗기셨어요.
녹여요?
네, 옷을 이제 벗길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어깨선이라든지 이런 걸 녹여가지고 옷을 벗겼어요. 얘가 가디건 같은 걸 입고 있는 형태였거든요. 그 위에는 민나시를 입고 있었고.
네.
이제 그 옷을 벗겼더니, 생각해보세요. 피규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옷을 입힌다고 하는 건, 옷이 벗겨진다고 하는 건 그 위에, 그 안에는 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그냥 알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 묘사 안 하더라도 그냥 알몸의 형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피규어를 까보니 안에 제대로 속옷을 입고 있었다. 설마 하냐고 그 사람도 까봤다고 하는데 역시나 알토 아니랄까봐 정말 피규어의 어떤 퀄리티에 진짜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놀랍게도 그
정말 스토리가, 리얼하게
네.
착복을 다 시켜놨다.
네.
보이지 와, 않는 부분까지 네. 다 구현했다.
정말 그 묘사 자체도 왜냐면 굿 하이도 바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판치라든가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피규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에가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을
정확하게 다 찢어서 그렇죠. 떼버리니까 네,
떼버리니까
역시나 속옷을 입고 있다.
그렇죠. 저도 전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제 친구가 한번 그 사진을 보여줘서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역시 알터. 역시 알터.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네.
이쯤 되면 그 녹인 사람이 알터 직원이 아니었어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기획 마케팅.
예, 기획 마케팅. 그렇네. 생각을 못 해봤나.
뭐, 그쵸. 알터사, 네. 저도 이제 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좀 적당히 알고 있는데,
네.
일단 당연히 피규어를 잘 만드는 걸로도 유명하고, 실제로 이 알터사가 유명해졌던 작품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꽤 대표적인 작품으로서는 길티 기어 시리즈의
그죠.
그 양쪽에 하얀 천사랑 검은 네. 천사를 각 빙의했다는 설정인가요?
네.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를 굉장히 그런 솔직히 캐릭터보다 이쪽이 더 크거든요.
그죠.
이거를 굉장히 현실성 있게 잘 만들어가지고 한 번만 만들지 않고 막 두 번 세 번 계속 재판을 했다더라. 이건 사실 게임 팬들 입장에서는 거의 상당히 강한 구매력을 수요했다라는 뜻도 될 것이고
네.
뭐 그 이후로 이제 알터사가 워낙 잘 만들다 보니까
네.
뭐 나중에 다 언급을 하겠지만 피규어 관련으로 유명한 페스티벌인 윈터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원더 페스티벌
네, 원더 페스티벌
원더, 윈터는 겨울이고
네.
원더 페스티벌이라는 데가 있어서 사실상 피규어가 아직 도색도 안 한 가장 기본적인 조형을 공개해서 앞으로 이런 게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 나중에 사세요 라는
돈을 준비하라
네. 지갑을 벌려라
여러분들 탄환을 챙겨놓으세요 라는 이벤트를 하는데
네.
그때부터 실제 출시하는 스틸컷 공개할 때까지 끊임없이 화자 입에 오르내리고 소셜네트워크에 공유가 되는 사진들의 출처를 찾아보면 알터사인 경우가 참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알터사 작품인지는 몰랐는데 해당 작품이 알터사 거였어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꽤 많다. 피규어를 안 사는 사람들도.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세이버는 블랙 세이버 그 대벌레 들고 있는
네 그렇죠. 네, 세이버 오르타 메이드 버전이죠.
네, 네. 그런 시리즈가 있죠. 이거 네,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그 사진
그죠.
그 피규어가 네. 바로 그 작품이고
정확히 묘사하면 이제 베이스 부분은 그 체스판 같은 디자인에다가
네,
이제
그리고
대벌레 들고 있는
그 굳이 검은 옷감을 완전 반짝반짝한 에나멜 느낌 나게 광택 효과를
맞아요, 맞아요.
대걸레를 마치 엑스칼리버를 땅에 꽂아놓고 서장을 바라보는 그 구도로 이렇게 잡고
맞아요.
있고 리얼하기에 물통까지 옆에 있어요.
네.
뭐 그런 디테일한 효과를 준 작품도 있고 또 유명한 것 중에는 알터사의 그 이거는 삐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어?
아이고 요수가노소라
아이고
작품의 여자 주인공이자 주인공의 여동생인 캐릭터가 실제 작품에선 입지도 않는
네.
차이나 드레스 블랙 버전 화이트 네. 버전인데 이 작품도 사람들이 감탄을 했죠.
네?
와 내가 이 작품이 뭔지 모르는데 완전 잘 만들었다.
약속 보내셔.
피규어 내에서는 진짜 잘 구현됐다.
그렇죠.
얼굴 표정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자기가 자기 차이나 드레스를 들고 있는 형태라던가
맞아요.
그게 막 뒤에 보면 중국식 의자란
네,
거죠. 그까지 합쳐갖고 보면 와 이건 그냥 뭐 다 할 필요 없고 일단 잘 만들긴 진짜 잘 만들었다.
너 자체는 예술품이다.
그런 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알터사 작품들이 나올 때도 그래도 일단 막 마음의 단위를 호가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내는데 물론 많이 안 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작품인데 나오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거의 기본적으로 다 오른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피규어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지만 얘는 진짜 거의 다 붙는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알터사 이 정도로 얘기해 보도록 하고 아 그러니까 그것도 있네요.
어떤 거요?
발매일을 잘 못 지킨대요.
아 그렇죠. 일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터 ALTER인데 A와 L의 위치를 바꿔서 later. 그렇죠. later 조금 뒤에 나온다라는 말로 정말 유명한 회사기도 하죠.
근데 이건 약간 옛날에 블리자드 기믹이랑 비슷해요. 아. 블리자드가 연기를 잘 하는데 대신 연기를 해서 나온 작품은 고퀄리티 좋은 그쵸. 작품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맞아요. 약간씩 미묘하게 달라진 변경상황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그런 인지도를 줬었는데 사실 게임 잘 만드는 회사 중에 발명기를 많이 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뭐 아무튼 그건 넘어가고 말터도 그런 의미에서 칭찬이자 까는 애정을 담아서 까는 별명이 있는 거죠.
특히나 올해는 또 러브라이브가 하도 난리였기 때문에 알터에서 발매된 러브라이브 작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코토리 유명한 그 눈토리.
네 맞아요.
눈토리는 코토리를 안 좋아해도 감탄하지 않을 그렇죠. 수 없는 그 디테일함.
네. 하늘하늘. 재현역도 장난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수영복인데 위에 효를 간단한 조끼를 걸치고 있는 마키 버전.
그렇죠. 마키. 그리고 최근에 발매했던 호시조라린 할로윈 버전.
대박 대박. 호박바지 입고
있고. 예, 네, 맞아요.
호박바지에 고양이. 귀엽게 잘 나왔더라고요. 네.
다, 그거 전부 다 최소 2개월은 연기된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치여서 제 치톡에는 4개월이 연기가 됐지만, 저는 참도록 하겠습니다. 속옷을 입고 있으니까. 속옷.
저는 이걸 편집해서 따로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참도록 하겠습니다. 속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는 참도록 하겠습니다. 속옷이 있으니라는 만세를 다른 데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을 줄 아는 남자 CM님과 함께하는 융프라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참도록 하겠습니다. 속옷을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 융프라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중간 광고
소재를 드린 그걸로.
그 외에도 회사들은 몇 개 더 있겠죠, 뭐. 네. 예를 들어서, 코토부키아라는 회사가 예. 있어요. 참고로, 얼마 전에 미도님이랑 리뷰를 했었던 게 아직 방송에 안 올라왔지만, 예. 어떤 거랬냐, 해외 직구에 대한 방송이거든요. 아... 대표적으로 코토부키아가 절대 배대지와, 배대지도 인정할 수 없고, 네. 해외 대행 구매도 인정할 수 없는. 네. 그래갖고 자기가 몹시 고생했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죠. 코토부키아가 그런 회사죠. 참고로 코토부키아가 그분도 진성 러브라이브셨기 때문에 다 코토 러브라이브 피규어 그렇죠. 사느라 겪는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뭐 그랬다. 그렇고 뭐 또 반프레스토. 반프레스토도 어떻게 보면 피규어 제작회사이자 게임 제작사이자 뭐 네, 하지만, 여러 가지 하죠.
네, 근데 피규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세요, 그냥.
반프레스토는 뭐 오라쉘 게임이라던가 네. 우리들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슈퍼로봇 대전 그렇죠, 같은 걸 만드는 회사예요. 그 쾌걸조로 그 안대를 네. 게임 로고로 사용하고 있는
맞아요.
그런 회사인데 뭐 그런 회사도 있다. 그리고 덴게키, 전격. 쉽게 말해서 전격 문구로 유명한 전격 레이블을 달고 있는 네. 피규어가 있고 참고로 방금 자랑하신 밀님의 러브라이브 하나요 생일 축하 버전 피규어 그래서 지금 러브라이브 생일 축하 피규어를 다 여기서 내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피규어를 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회사들이 여러 곳이 있을 것이고 더 생각나는 데 있나요? 주요 회사 중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좀 그렇게 많이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그렇게 많은 회사도 아닌데 그래도 좀 발매 넓은 범주 그걸로 장점이 있긴 한 팟 컴퍼니 PHAT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퀄리티는 코토부키아나 알터보단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조금 유명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화제가 됐던 캐릭터들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네. 제 2013년인가, 아예 또 13년이네요. 13년 가을에 정말
인기가 꽤 있었던 푸른 강철의 아르페지오라는 작품 캐릭터들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제가 정말 고마워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셨군요. 네. 팝컴퍼니라고 하니까 저도 얼마 전에 부산 온 김에 북컬처.
아, 북컬처.
북컬처를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팝컴퍼니 피규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야, 이런 회사도 있구나 했는데 그렇다.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피규어 취미의 특징. 뭐 사실 좀씩 얘기했는데 네. 피규어를 하다 보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기 앞서서 일상님께서 예전에 추천해주셨던 클램프 원작 만화 X의 노래 X재팬의 X라는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